파더스데이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며 또 특별히 아버지들 참 아버지 노릇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테고 아는데 어쨌든 이 시간까지 아버지로서 살아오신 모든 분들을 참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십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계신 분은 참 럭키한 거고 또 이제 아버님이 이미 세상을 뜨셔서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만, 추억만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지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일까?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참다운 아버지의 상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딸을 주실 때 아버지 노릇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일까? 어떤 모습이 참다운 아버지의 모습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아버지의 역할입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후회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통과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반응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왜 다 달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경험한 아버지, 내가 보아온 아버지를 통과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상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망나니라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완전히 거지가 됐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셨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집에서 충성하던 첫째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열받아서 아버지 앞에 대드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는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잘 배우신 다음에 그것을 나도 흉내내야 돼. 아버지로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맏아들에게 3분의 2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2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이. 그런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다 뺏어서 지금 자기 것으로 맞는데 아버지는 지금 양로원에 보낸 그런 자식 이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이런 자식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경의와 존경이 더없이 중요했습니다. 전통적인 반응은 이런 아들은 호되게 혼낸 데서 집안에서 내쫓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기는커녕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림을 떼어서 나눠줬어요. 자기의 목숨을 찢어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거부당하고 명예와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습니다. 또한 수치와 괴로움을 참고 견뎠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가 얼만큼 고통스러워할 건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짓을 한 것이에요. 아버지는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선선히 떠나보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그 의지, 생각, 의사를, 결정을 존중해요.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결국 아주 허랑방탕하는 그러한 재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을 아버지는 불을 보듯 훤히 알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가 왜 아들을 안 붙잡았어?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왜 아들을 안 붙잡어? 억지로 붙잡아 광에 과도서라도 가출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항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안 말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죄 짓고 방탕하고 나쁜 짓 하는 해서 내가 인생 망쳤는데 왜 그때 나 안 잡아주셨어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죄 짓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왜 나 안 말려요? 불순종하면서 왜 하나님 나 못하게 안 해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입니까? 번개불과 교통사고를 내서라도 죄 가운데 사는 당신을 죽이셔야 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저와 여러분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우리의 목을 비틀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세요. 아프지만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보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을 참고 견디신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는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슬퍼하셔요. 그럼에도 견디세요. 왜?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결정과 생각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원하세요. 헌신하기를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 방탕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라도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반가이 맞아주시고 그 귓가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팔을 거두거나 축복을 도로 빼앗거나 사랑하는 자식으로 여기는 마음을 거두는 법이 없으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세요. 둘째 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다 망해먹었어요. 이제 돼지의 그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는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품꾼으로만 써주세요. 아들의 자격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죄책감, 실패감, 열등감, 불안감, 감히 아들이라 불리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도 멉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무수한 실수와 실패와 죄를 돌아보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에 아들보다 훨씬 낮은 자리인 품꾼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잃어버린 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 친구든 명예든 자존감이든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조건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배척당한 그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이 모습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 되세요? 이 망나니 아무것도 나쁜 짓만 한 가문의 명예만 망가뜨리는 이 자식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두들겨 패야지. 그리고 한 6개월은 광에 가둬놔야지. 그리고 보상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안 그러세요, 이 아버지는.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나를 용서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용서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누가? 스스로. 그냥 일꾼으로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감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유로움이 없어요. 아들로 사는 게 아니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아들이라고 못 안 불러도 됩니다. 저 품꾸루로 써주세요. 이 말을 하나 아버지가 어때요? 감동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이건요 자기중심적인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용납하심은 아버지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지. 하나님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대안이야. 주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어. 가능한 한 가볍게 처벌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났으면 좋겠다. 몇 대만 맞고 끝났으면 좋겠다. 살려만 주시면 무슨 힘든 일을 시키더라도 굳굳이 참고 견뎌야지. 요게 요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탕자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시는 아버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누더기를 입은 돼지의 그 썩은 그런 냄새가 나는 그 아들, 수십 일 동안 목욕하지 않은 그 아들을 그냥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조건 없이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돌아와서 고맙다 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용납하심, 이 용서하심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죄책감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뭔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품꾼과 같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언제 용서하셨어요? 돌아왔을 때 용서하셨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을 때 용서하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돌아와 착실하게 옛날과 다르게 살았을 때 용서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셨어요. 집 나갈 때,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할 때, 빨리 아버지 죽으라고 할 때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 대적하고 죄악을 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나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로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전폭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셨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아들을 목욕시키시고 또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셨어요.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 집에서. 그것은 아버지의 옷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실패와 실수로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 찍으셔서 금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처럼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의 신을 신겨주셔서 아들임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노예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만 신을 신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잔치를 베푼.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맏아들이.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종에게 물으니까 당신의 둘째 아들 동생이 지금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어때요? 야, 동생이 돌아왔구나 하고 쫓아가서 기뻐하고 허그하고 키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안 들어가요.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잃어버린 네 동생이 돌아와서 죽었다고 생각한 네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 같이 가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내 친구들하고 즐기도록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들아,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품꾼으로 사는 거예요. 품꾼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품꾼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내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축복을 받는 그런 품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고 즐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 우리는 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며 허랑방탕하며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불명예를 드리는 그런 불효자식으로 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맏아들처럼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그래야 매맞지 않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늘 이 까탈스러운 질문들이 많아. 오늘 받아들이 어때요? 야, 이게 뭔 소리냐?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를 내요, 화. 화가 많아. 승질 많이 부리는 분들. 받아들이구나, 내가. 왜? 못마땅하거든. 이 사람을 봐도 못마땅하고, 저 사람을 봐도 못마땅하고, 앞을 봐도 못마땅하고, 뒤를 봐도 못마땅하고, 위를 보면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비교식이 많아. 나는 어땠는데 너는 어떠냐? 여러분, 비난하고 화나고 승질 부리는 게 뭐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들로 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아버지를 닮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들로 살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걸 알고 그 아버지를 닮아라.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사랑이 넘치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상속자야. 바로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세리와 창기들을 환영하냐? 그리고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먹느냐, 교제를 하냐, 그거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창기와 세리예요. 아버지 것을 다 허랑방탕하여 먹어버린, 망해버린, 불명예를 안겨드는 그러한 도덕적인 파산자들이에요. 이 맏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 앞에 잘 드린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다, 도덕적으로 의롭다,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를 닮는 자식이 되어야지. 그 아버지를 닮는 자식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맏아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유로운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를 닮은 자로서 그 아버지를 보이는 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참다운 아버지의 모습은 하늘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토는, 아버지로서의 모토는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에요. 우리가 가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도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